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사는 저희들, 어둠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그 빛을 우리의 생명 삼게 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에 그 자기 아들 손가락 잘라가지고 보험금 타내려던 그런 아주 비정한 아버지, 그 방송된 적이 있었죠. 그 사건 뒤에 또 심심찮게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발생합니다. 그 얼마 전에 택시 강도가 뭐 택시 운전사의 발목을 철로에 묶어가지고 발목을 잘라버렸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운전사가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 스스로 한 자작극이다, 뭐 그게 또 밝혀졌죠. 이 사람이 보험금을 갖다가 대석군에 드렸는데 만약 그 사고가 진짜였다면은 뭐 6억인가 7억인가 뭐 그 돈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뭐 한평생 발목 없는 그런 장애인 산다 할지라도 수중에 뭐 6, 7억이란 그런 돈이 딱 들어있는데 뭐 걱정 없잖아요. 뭐 일 못해도 걱정 없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자 그런 계산이 생기니까 내 발목 하나쯤이야 그까짓 거 뭐 6억, 7억하고 바꾸어 버리지 뭐 그리 해가 뭐 발목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자작극이다 밝혀진 바람에 돈도 날라가 버리고 평생 불구자로 살고 또 유치장 신세까지 지어야 될 그런 처지가 이제 되었지만은 사실 발목 한 개 잘라내고 뭐 6억이 생긴다는 거 이건 보통 6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야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아 세상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모르죠. 아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돈에 쪼달리고 쪼달리며 살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발목 한 개 날려버리고 대신 6억 준다.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6억이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험을 갖다가 5개, 6개 들어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불구자가 되면은 보험금이 6억이 글로 들어온다. 그렇게 할 때에 뭔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그냥 팍 사고 나가지고 한 불구자 안 돼버리나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 그 말이죠. 뭐 발목이야 뭐 돈 있으니까 좋은 의조가나 사다가 다 달아붙이면은 다니는데 불편도 없을 것이고 일 못해도 6억 딱 은행에 여놓고 이자 받아먹어도 평생 살 게 아니냐 이런 계산 나오면요 사실 내 속에서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은근한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보험금이 또 자기 부인 이름 들어있으면 그걸 더 바라죠. 그만 저 뭐 탁 죽고 그 보험금 나한테 안 걸러 들어오나 그래 자기 부인 이름으로 보험 들어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거 인간 모르니까. 그래 그 운전사도 은연중에 이제 그런 걸 바랬을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고가 안 나니까는 자기 스스로 강도를 가장해가지고 발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금 때문에 자기 손 잘랐다가 들통나가지고 또 구속되는 또 그런 일도 나오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돈 때문에 자기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고 자기 아들 손가락 자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거 돈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뭐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무섭다 뭐 이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죽이고 서로 싸움하고 자기 팔들을 잘라내고 이 돈이 참 무섭긴 무섭다 그런 말을 뭐 대부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만약에 세상에서 돈이란 돈을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그래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돈 없앤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 저는 그러한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런 일이 생기는 문제 딱 하나다. 문제 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려고 하는 것. 인간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막 그런 일들이라는 문제점입니다. 세상에서 안 죽고 살아남으려는 그러한 욕망이 그 죽이고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팔들이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 이 땅에 쌓이고 쌓인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바로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살려고 살아가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생각하면서 제 말을 좀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은 온통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투성인 세상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면은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에서 발버둥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안과 뭔가 그걸 그 했죠. 그때 누군가가 무슨 뭐 구조조정이나 빅딜 문제 이런 걸 질문하니까 이 양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금 이와 같이 회사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하고 빅딜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망해야 될 기업이 그동안 빨리 안 망해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망해야 될 기업이 빨리 안 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수긍을 했습니다. 뭔가 부실한 기업이 빨리 많이 줘야만이 그 기업으로 들어간 돈을 갖다가 다른 좀 건실한 기업에 돌려가지고 연구하고 개발을 시키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망해야 될 기업이 빨리 안 망하고 꼭 그 살아남으려고 돈을 갖다가 자기에서 끌어들이니까 다른 쪽에 갈 돈이 그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야 될 기업이 안 망한 게 문제다, 이게 그 양반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기업 논리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회사가 부실하다 할지라도 그래 망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망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지금 넘어져가고 부실하고 망해야 될 그런 판국이랄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회사 아닙니까? 길다가 어쩔 수 없이 망하지만 사실 죽고 싶어 죽고 망하고 싶어 망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안 되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잘 살고 있는데 죽어야지 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러 죽고 일부러 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고, 세상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병들었으면은 병원 다니면서, 병원 다닐 말 아니에요. 병원 다니면서도 까짓거 인간이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병원 다니고 말이죠. 망했으면은 이거면 진짜 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다 은혜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망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사실 진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병들었는데 자꾸 안 죽고 살려고 발부둥치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고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피곤한가? 교회 목사들이 왜 자꾸 피곤한 그런 목회를 하는가?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니까 힘들다 그 말입니다. 뭐든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있을 사람이란 말이죠. 교회가 돈이 있을 필요없고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명목을 내세웁니까? 전도라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죠. 전도는 예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해라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전도가 됩니까? 결국에 사람 많이 끌어들여갈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도입니다. 목사를 위한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갖다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분위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가끔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철학기도에 무슨 기도를 만들어내가지고 뭔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이 또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스스로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막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자는 하나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죽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아남자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목사 피곤하죠. 또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망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봐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뭐 지구상은 너무 넓으니까 이 한국 땅 그것 넓으니까 이 대구에서 이 은속계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 생각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은속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은속교회가 지탱해야 될 그러한 이유, 그런 근거가 안타깝게도 아쉽지만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은속교회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왜 은속교회가 이 지구상에 지탱을 해야, 존재를 해야 됩니까? 은속교회가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해야 될 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은석교회도 뭔가 뭐 겉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 같고 뭔가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파헤쳐 보니까 역시 뭐 똑같이 더러운 그런 존재고 더럽기 때문에 망해야 될 그런 교회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작부터 망해야 됩니다. 은석교회가 진작부터 망해야 될 교회가 희한하게 이 1999년 2월 28일 맞나? 2월 28일 오늘 또 뭐 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망하지 않고 뭐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진작부터 이 참 이 죄인된 인간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다운 모습도 모이지만 이 교회 사라져야 마땅한데 사라지는 게 주를 돕는 건데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오늘 또 모였다는 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간판 내리고 문 닫아야 될 그런 마땅한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모인다면은 그러한 교회가 한 명이 모인들 어떻고 두 명이 모인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죽기 위해서 모이고 망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모일 때에 과연 그런 사람 느끼는 복이 뭐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느끼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모이고 많이 벌어들이는 것 이걸 복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은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살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가졌다 많이 모인다는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를 못해요. 망하는 게 정상이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많이 가진 적게가 죽는 것 똑같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천지차 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복의 의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 밑줄 긋는가 모르겠네.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인간 그 누구도 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전에 뭐 세상 떠난 테레사 수녀님 그 참 하는 행위 보면은 복이란 복은 다 끌어당겨도 마땅할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복받았습니까? 과연 세상에 많은 걸 소양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복 그분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준다. 인간을 복주는데 아무나 복주는 것이 아니고 복줄 만한 사람이 복을 준다. 이러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줄 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 그럴 때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다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관심이 복받을 행동이 뭐냐?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고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문제가 되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봐라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줬다 복 줬는데 왜 당신은 인간을 보고 복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줬습니다. 복을 줬는데 근데 그 문맥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금방 그 창세기 구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이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복을 줬다 이리 생각하지만은 28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28절은 분명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전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생육 번성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을 전부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을 줬다 그런 그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것이 창세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려지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정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생육되어 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뭐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다 복이다 해버린다면은 우린 참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지질이 복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 죽고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뭐 부자로 살았으면 또 몰라요. 근데 전혀 부자도 아니고 가난뱅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예수님 복음 때문에 복받았다 이름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복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온 세상에 충만되고 번성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의 상태가 뭔가 저주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이 충만히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저주의 상태예요. 그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살인도 나고 도둑질도 나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살기에 살아간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문제는 다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저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짓게 행하면 복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5절 15절부터 말하는 그런 말이 있죠. 15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짓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복과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흔히 보통 그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축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신명기 28장 축복장이 아니고 저주장입니다. 다 바꾸세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장입니다. 저주장이에요. 저주. 그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에 대한 말이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 그 긴 68절까지 말이 몽땅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축복장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68절을 다 읽어야 이 직성이 풀리겠는데 또 시간 흐를 것 같아 안 읽었는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축복이 밑에 뒤에 저주가 나온 말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말한다 참이 진짜 읽기 싫고 듣기 싫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온통 저주예요. 저주. 그래 사람들은 28장 그런 말 읽을 때에 보통 앞부분 복에 대한 그런 말만 살짝 있고 싹 뒤는 넘어갔거든요. 왜? 저주에 대한 말은 좀 읽기 싫은 게 아닙니까? 근데 살짝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사실 저주의 말을 하나하나 읽어오면 진짜 이 성에 팍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팍 나옵니다. 이 저주가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봐요.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뭐 강둘이 떡반도 그래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우장의 새끼가 저주받고 들어라 저주받고 나와서 저주받는다. 참 어제는 신나게 읽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끌끌이 빚지 않습니까? 들어라 저주받고 나와서 저주받는다.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온통 죽음과 질병과 가뭄과 전쟁에서 패하는 거, 시체가 짐승들에게 먹이도 누가 쫓아올 사람도 없는 그런 형편들, 하여튼 뭘 해도 넌 저주밖에 안 된다. 그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뭐 저주라고 하는 그런 운동 속에 퐁 빠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착한 일을 해도 이건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저주에 빠져있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킨 복을 받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복과 저주를 갖다가 이스라엘 앞에 딱 놔두고 어디 하나 골라 잡아봐라 이거 다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런 말을 하죠. 또 그 뒤에 19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지금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살고자 한다면 생명을 택해라 이런 말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을 놔두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그 선택할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명을 원하면 생명을 택할 수가 있고 복을 원하면 복을 택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인간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뻔할 뻔짠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 사망 놔뒀다. 복과 저주 놔뒀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선택할 권한, 선택할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이 좋은 걸 알고 복이 좋은 줄 알지만은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몽땅 다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떠나서 생명을 택해가지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저주에 있다. 그럼 그들이 일부러 저주를 택했습니까? 일부러 사망을 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일부러 저주를 택하게 해가지고 저주하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사망을 택했기 때문에 죽음을 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이라는 거 그 누가 택해가 골라 잡는다 이런 취지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날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이 저주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힘이나 그런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저주지 살아가다가 저주를 택해가지고 저주에 처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보고 둘 중에 하나 골라잡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을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망하고 파멸당하는 운명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운명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복받고 잘 살아가려면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그들에게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고 복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럴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 이걸 택해야 이것을 따라가야 내가 천국 간다 이걸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으면 이걸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선택하면은 복음을 선택하면은 세상 것과 단절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 좋아하는 거 으쌤 못사는 그런 이 땅의 거 이것과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내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을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이 있다 생명 택해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택하고 나올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오늘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 실체란 말이죠. 인간이 사탄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 들을 때 잠깐 생각하는 그것밖에 없고, 뭐 세상 나가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합니까? 다 내 사는 거 이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저 돈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생각하는 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처지만 생각하지, 뭐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 입장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28장의 말씀과 같이 망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망하도록 돼 있다, 저주받도록 돼 있고 파멸당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벌금 100만 원 내고 해야 되겠다. 그래, 항상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갖다가 좀 바로 보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생각한다, 이건 천부당 마무당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의 말은 바로 내 말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땅에 다 저주가 됐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도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영원하다 이건 없어요. 교회도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자꾸 안 죽으려고 하고 안 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28장이 저주의 말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왕 저주가 될 자는 그냥 저주에 뿌리면 되는데 왜 저주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있느냐? 단지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 야야 너희는 저주받을 자다 이걸 갖다 가르치려고 이걸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28장의 저주의 말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좀 깊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하고 저주를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오로지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 망해야 당연한 그런 인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저주를 이기느냐의 모습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것이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 아무리 마음먹어봐, 주가 바라봐 되는가? 택도 없습니다. 뭔가 내가 성경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쏙 올라오고 또 내일 살아갈 게 걱정되고, 이런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못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먼저 저주를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 저주 안에서 자기의 내가 바로 죽어야 될 그런 자였구나 하는 것, 이걸 알아야만이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앙 고백이랍시고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전 죽어야 쌉니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좀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마에 거니신 그런 분 내가 믿습니다, 이름을 잘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이 진실된 것이었다, 진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게 뭘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자리로 밀어놓고 망하게 밀어넣었을 때에 그 고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예수님 믿는다, 난 죄인이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고백을 잘 하던 그런 사람이 막상 병이 됐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 왜 죽입니까? 나 평소에 믿음 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항을 해버릴 때에 그걸 통해서 봐라, 네 평소에 그 고백은 다 거짓말이었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난 죽어야 쌉니다, 이걸 알았다면은 병들어 죽어갈 때 아이고 한 참 잘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미친같이 보이겠지만은 그 그게 당연한 그게 모습이잖아. 그게 평소 믿음의 그런 본질을 그들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건강할 때 뭔가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 죄입니다. 이런 말은 전 해놓고 막상 뭔가 건강 잃고 일이 안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는 바로 거짓말로 예수를 믿었다는 이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질병과 환난,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저주로 그대로 남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환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해도 쌉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쉬워요. 참 쉬운데. 근데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난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걸 깨닫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망해가면서 하나님 나 망해도 싼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망하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진심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는 거,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생시킨다거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심술 부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주,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우리의 편안한 이 땅의 많은 것,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자리 속에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이스라엘, 다시 말해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요. 그 교회는 은속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주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저주 속에서 생명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는 무슨 전도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이 죽는 게 당연합니다. 저주받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이걸 알고 모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저주받지 않게 되었고 망해야 될 사람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만이 너는 이제는 생명과 거하게 됐다. 이 말이 뭔가 좀 기적 같은 말로 들어올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한 우리가 누구겠냐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한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인도 아니고 교회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저주받고 망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도리어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저주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 이건 결국 하나님이 대항하는 이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죽어야 될 인간이 당연히 죽는 것이고 망해야 될 인간이 당연히 망하는 것이다는 이것을 좀 마음에 두고 사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게 참 편해져요.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는 십자가 진 예수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살려고 하니까 예수는 멀어지고 자꾸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 복을 잔뜩 갖고 오는 예수 아닌 예수 우상 그것만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되는 예수가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 아래에서 죽어야 될 인간이 생명이 있는 이렇게 말씀 있는 그런 자리에 나와 앉을 수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이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제3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나왔다는 것은 제3자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제3자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 3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망해야 될 그런 인간이 감히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드리면 항상 여러분 마음에는 그래 옳다 맞다 그리 하면서도 뭔가 한 곳에는 아쉬움이 조금 남죠. 잘 압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면은 맞습니다. 천국 가는 거 좋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세상 걸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좀 이런 아쉬움이 자꾸 남아있어요. 한 구석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이 천국과 세상으로 갈라지는 것은 결국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욕망입니다. 둘 중에 한 개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보예요. 살아서도 허가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거 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믿고 있고 참 생명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세상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세상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몽땅 다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하나님 자기 맘대로예요. 주실 자는 하나님 줄 것이고 빼앗아 갈 자는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필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뭔가 받은 게 있다면은 저주받고 망해야 될 그런 죄에게 이렇게 뭔가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가져간 게 있다면은 그동안 누린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져간 것이 뭐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것에 감사할 때 그 참 그 사람은 감사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뭐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었죠.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받은 복이더라 그 말. 하나님 덕분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귀한 복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생각에 떠나지를 마십시오. 항상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 저주받고 죽고 망해야 될 그런 인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참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에게 주어진 거 이 모두가 다 내 덕분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덕분이고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분명히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이 그런 우리 실체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려고만 힘썼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주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저주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자리에서 피 흘리고 달리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주에 튀어나와 복에 뛰어들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저주보다 당연한 그러한 자임을 알고 저주 속에서 주를 바라옴으로써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덕분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귀한 복 속에서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